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지나셨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과학은 더 발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자리는 점점 더 고단하고 세월이 갈수록 이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날씨가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기온이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요즘이 얼마나 이 날씨가 덥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곳은 가뭄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가 동시에 밀어닥쳐서 마른 데는 바싹바싹 말락 다 들어가고 또 한쪽은 물에 다 떠내려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 남부에서 한밤중에 산사태가 나서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묻히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겼는데 그것조차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중국의 홍수는 그 피해가 엄청나서 정부가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난민이 있을 정도로 퍼붓는데 계속도 퍼붓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어디에는 영하 50도를 맴돌아서 다 얼어붙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는 영상 50도를 돌파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날씨마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며 살기 원하는 인간의 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구재해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구 감소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운 것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어려웠던 나라들도 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을 점점 낳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아주 굉장한 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멸망이 뜻밖에도 인구 감소의 그 결과로 오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어느 자료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태어나는 와중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생명이 많이 꽃피울 수 있도록 복도 듣고 격려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정말 이 부지기수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라도 돌아보게 되면은 사람들끼리도 함께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밥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혼술이라는 말이 생기고 한국에는 혼밥집도 생기고 한국 통계청에 발표한 재작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 가구에서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최근에 나온 통계지만은 지금부터 2년 전의 통계니까 아마 현재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무인도에다 두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도 이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도 다들 외롭고 고독하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얼마 지나면 뭔가 손에 쥐면은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손 위에 넣는 것을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행복은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한 사람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얻은 게 별것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걸 쟁취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사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사랑할 때 더더욱 행복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행복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알죠. 천지 창조를 하신 그러한 장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만드신 것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가리켜서 끝 귀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데 창조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토브의 세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기는 했지만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첫째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은 이것을 비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값비싼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 갖다 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드라이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최고급 승용차는 그저 1인치도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있든지 전기가 있든지 연료가 있어야 움직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창세기 1장의 세상은 완벽한 것 같은데 어딘가 남모르게 부족함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와서 만드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용차에 가스를 넣든지 무슨 충전을 하든지 연료를 넣는 것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가 7일째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일곱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그 하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여섯 번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 일곱 번째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승용차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운전자는 마음껏 차를 드라이브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완전히 완벽해졌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조수석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외로운 드라이브를 계속해야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좋지 아니하더라고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가 토브였는데 여기 좋지 않다고 할 때 토브라가 토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수석에 앉을 사람을 만드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되는 날부터 여섯째 되는 날까지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아쉬운, 아직도 아쉬운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왕실 좋은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잔뜩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은 언제나 피곤이 올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최종 완성으로 사랑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만드시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하시자 드디어 창조의 세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마음껏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게 갖춰진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종 마지막 창조물이다. 그래서 사랑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 10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마침표와 같아요. 모든 이 인간관계를 마무리하는 마침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행복의 완성 그 마침표는 사랑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내려다보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쥔 걸 기뻐하고 성공했다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혀를 끌끌끌 차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렇게 손에 움켜쥐어봤자 얼마 못 살고 멸망할 인생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 불쌍한 인생들 내가 이제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 생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다?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멀고 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만 멀쩡히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저 긴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여행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너랑 나랑 함께 해볼까? 이렇게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귀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눈으로 본 봐요. 똑똑히 우리 눈으로 본 것이죠.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라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쓴 그런 책인데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어떤지 예수님의 몸에서 풍기는 체취가 어떤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바로 그 곁에서 사랑받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이 경험했던 사랑의 주님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나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 3절입니다. 3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사귐은 무슨 뭐 인간적인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사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사귐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득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사귐인데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 안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미 다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귐의 축복을 세상 끝날까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귀절 끝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with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이거를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더불어 이렇게 정한 것인데 이게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좀 오래오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류와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스승이 되었으면 좋았을 그런 분인데 그분은 1945년에 겨우 나이 39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한 바로 그 다음에 연합군이 히틀러가 점령했던 그 독일 지역을 해방시키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히틀러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이 보네포 목사님의 형 집행이 늦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면은 아마 어쩌면은 지금도 살아 계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박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었던 그런 분이신데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이가 33살 되던 해 제2차 세계대전이 저 유럽에서 발발한 바로 그해 1939년에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 책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빈켄팔더라는 곳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신학생들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책 속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사랑하며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도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깊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그는 그 책에서 역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가 형성된 사람이 눈을 위로부터 이제는 옆으로 돌려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3장의 제목은 홀로 있는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은 성도의 공동생활인데 3장의 제목은 홀로 있는 날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홀로 있는 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주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교제를 깊이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귐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눈을 옆으로 돌리게 될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분이 1939년 그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그 해에 이 책을 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틀러의 악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나 학살되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인들도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히틀러의 그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이런 참상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비극을 만들어내던 그 해가 바로 이 1939년인데 온 세상 어딜 둘러봐도 치룩하지 깜깜하고 그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어두운 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때에 이 책을 펴냈을까요? 무슨 생각에 그때에 그 해에 책을 펴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리 봐도 어둡고 저리 봐도 흑암이고 무슨 희망의 빛이라고 하고는 하나도 없는 그때에 그래도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거기서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한 줄기의 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있다. 그것을 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희망의 빛이고 사랑만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랑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1939년도에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상실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만 있다고 하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투병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병에 견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딥니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으로 이 암이라고 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무서운 병도 무사히 견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낙방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그 주변에 격려해 주시는 그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니냐, 딸이 아니냐, 이 사랑이 그를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 어둠의 시대를 홀로 맞으면서 그걸 사랑의 힘으로 이겨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승리하신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딱 두 달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언제까지나 생존하는 거 아니지요. 살아계실 때 정말 사랑의 효도를 부모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냥 뭐 아이들에게 뭐 공부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몰아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진 뜻이 있으실 터인데 그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인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더 신비롭지요. 생전 가야 알지도 못하는 남남이고 무슨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는 촌수도 없는 무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평생을 살지 않아요? 그 사람 없으면 나 어떻게 살 뻔했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들은 돌아가시면은 좀 잘하면은 좋겠어요. 아이 영감탱이 뭐 그러지를 말고 20대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서 목소리도 약간 애교스럽고 사랑스럽게 그러면서 자기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같이 기대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인데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영적 가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도 가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소중한 분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고 내 아들, 딸들, 자녀들 다 우리의 자녀들과 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들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더불어 사는 것이죠.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제가 말장난을 해보면요, 더불어 살면은 아주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든지 더 불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면 그래요. 더불어 살면 기쁨도 여러분 더 불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도 더 불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이 더 불어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88올림픽이죠. 그게 있었던 지 벌써 36년이 됐는데 그때의 주제가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친 주제가 아닙니까? 그 주제가 제목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만 아니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는데 우리 손잡고 말이지요. 여러분,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어깨 동무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주신 그 선물인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달이 지나면 창립 30주년이 되는데 어제 저녁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런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에 이 교회 이름도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보니까 어딘가 안방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방교회. 아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또 이웃집교회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웃집교회. 믿음교회, 사랑교회, 소망교회 뭐 이 정도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이름들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뭔가 다 이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적이고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뉴저지 한인교회라고 지었는데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참 잘 지었어요.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름만큼이나 우리가 거주하는 뉴저지 지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더불어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서 행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세상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고통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장소마다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주셔서 더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보네. 부푼 사랑 내 맘 속에 꿈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부푼 사랑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부푼 사랑 부푼 사랑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속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어둠밖에 하시네 두근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두근 사랑 내 마음속에 나 평안과 기쁨 주네 두근 사랑 사랑 비칠 때에 그 황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우리의 사랑 비치네 우군 사랑 우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와 더불어 우리도 더불어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